자, 오늘 Risk is Right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았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안정된 곳, 믿을 만한 곳을 떠나서 이렇게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 위험, 부담들을 우리가 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살기로 우리가 모험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복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리스크가 right,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그런 모험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셨죠? 뭐 말이 필요하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이신데요. 역시 말을 아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겸손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의 인생에 부담으로 왔던 리스크는 무엇이었고 그는 그 리스크를 안고 어떤 모험을 했고 그 모험의 결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가 기적적인 스토리로 살아난 그 이야기가 우리가 다니엘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가끔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사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뭐 저희들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연 여기 떨어지면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그러고서 우리의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자에게 물리기 전에 동물원 관리자에게 등짝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오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전쟁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극심한 죄악에 빠지고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이 나라가 변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어디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이 바벨론의 손에 이 유다를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바벨론은 유다의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들을 먼저 자기 나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등용을 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 다리오 왕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분명 처음 잡혀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 때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여러 왕들이 바뀌게 되고 교체되게 되면서 그 사이 많은 정권의 교체가 있었고 그런 혼란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놀랍게 바뀐 모든 새로운 왕들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지도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각각 분할하여서 맡기고 그들이 그 나라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 위에 또 3명의 총독을 세워서 그 3명의 총리가 이 120명을 관리하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다리오는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세 명의 총독 중에 한 명이었고 또 3절에 보니 다니엘은 오늘 이 다리오가 세운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그 위에 세운 모든 총독들보다 가장 뛰어나서 왕이 다니엘을 완전히 믿고 나라 전체를 그에게 다스리게 할 정도였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왕의 신망을 받으면서 나라를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 또 이민자로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까지 올라간 그런 대단한 성공을 이룬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사실 그가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또 그가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가끔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도 없는 것이. 그렇죠? 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마치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디 전쟁 포로에서 끌려온 외국인 주제에 근본도 없는 그러한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왕 바로 다음가는 권력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또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눈꼴 사납고 미웠겠습니까?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것들 이 다니엘이 차지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예 그냥 죽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를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그의 뒤를 캐고 먼지를 털기 위해서 늘 털지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저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신기하고 또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직장에서의 행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 돈 문제, 권력형 비리, 성적 문제, 모든 부분에서 다니엘은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이 바뀌고 수차례 왕이 바뀌는 그런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모든 왕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왕이 그를 믿고 나라 전체를 맡길 정도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늘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 살았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은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 살지만 뉴욕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비단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이 다니엘에게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왕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그 왕들의 눈에 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철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의 눈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나라와 권력자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 자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가정이 없었을까요? 왕 다음으로 권력자인 그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돈도 있고 우리처럼 가정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남자로서 가져야 하는 성적인 그런 욕망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그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했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는 다른 설명을 할 길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신앙과 가정, 신앙과 돈, 신앙과 직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시대적인 현상 같고 또 이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로 기독교가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 교회,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비난을 받고 전혀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안에 살아가고 뉴욕 안에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또한 소모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이 유한한 이 세상을 따르며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우리의 입맛을 그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미와 모든 것들을 드려 따를 만한 가치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의 소속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흠 많던 가정의 모습, 직장의 모습, 또 우리 자녀 양육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우선순위가 잡혀서 그 많던 흠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여져 나가는 그런 성화와 완성의 단계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삶에서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로 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누구나 아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총리들은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위기에 빠뜨릴 계략과 모의를 짜고 이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딱 30일만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든 절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읍시다. 아유, 죽입시다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자라고 이 왕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 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이 조서에 찍게 됩니다. 대적들은 이 왕이 그 법을 통과시키자 너무나도 기뻤겠죠. 이제 다니엘을 확실히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바에 의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일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이 대적자들의 믿음이 더 좋았던 거죠. 다니엘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닐 거야. 다니엘은 이때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거야.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무엇인 줄도 알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로 알았지만 다니엘은 말씀처럼 집에 올라가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닥친 그가 지금 맞아 드리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뭐 안정, 평안, 성공이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죽는가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다니엘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의 생명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그런 매우 심각한 리스크를 그가 오늘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겪었던 이 리스크는 아브라함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과 성공을 보장받는 배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출발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오늘 이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갖가지 두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겠는가? 다시 나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예전 그 집,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나에게 성공을 보장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 다니엘에게 닥친 이 리스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리오 왕의 조서 그리고 그가 내렸던 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매일 대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강력한 문화와 또한 왕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롱당하는 외로움의 자리, 마치 딴 인종, 별난 인종으로 취급받는 불편한 자리, 그런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는 이 세상에서 하등 성공에 쓸모없는 그런 근본도 없는 문화라는 비난을 받고 그 문화를 따르는 우리를 세상은 조롱하고 또한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안정을 찾고 의미를 누리던 그 삶을 버리고 우리가 나와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가? 정말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해오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리스크를 오늘 우리에게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가라라고 명령해서 우리가 갔을 때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성공과 행복만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갈등해야 하고 우리가 물질을 우리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한 번도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성공으로 몰아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 잘 먹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그렇게 키워내고 싶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부닥치는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성공적이고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그러한 길도 열렸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곳, 낮은 삶을 선택해야 가야 할 때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죽는 길을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먼저라고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실패하지 않을까? 정말로 내가 이 물질 나를 위해 쓰면 내가 얼마나 폼나고 부러움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물질이 나누어지지 못한 그곳에 나의 삶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이 결과의 대상, 이 결과물들이 정말로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가난하고 죽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매우 크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면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려고 노력했지만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을까? 여기서 그만 멈추고 싶은 회의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짧지 않으니까 30일만 내가 세상을 한번 선택해보자. 바벨론 왕의 힘과 그 나라 속에서 의미를 찾고 내 삶이 좀 괜찮아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떠나온 고향과 배경, 세상은 우리의 기댈 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예배의 장소이고 정말로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쏟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문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며 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실수란 것을 해보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뿐이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일 뿐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해야 할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죽음이 기다리는가? 차라리 죽기를 결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보겠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결심을 하는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요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높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분과 우정을 나누고 그분과 이야기할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죽기를 결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찾는 자로 키워내기보다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엄습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삶이고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기도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유하지만 가난한 곳에 마음을 쏟고 내가 다 가졌지만 구원을 얻지 못함에 가슴을 치고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하루의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창문을 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미련하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죽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모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는 무슨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지요. 하나님 내가 대적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놀랄만한 일을 오늘 나에게 펼쳐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러 올라가면 내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 세상은 나를 사자의 우리로 던져낼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죽음 가운데서 그냥 죽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 내일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죽음의 그 자리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오늘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죽음을 우리가 각오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찾아온 리스크를 안고 그냥 사자의 우리 안으로 던져지기로 모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결심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자의 우리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사자의 위협들로부터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결국 그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모험의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로 이제 우리는 고향을 떠나오고 우리의 안정적인 배경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행복과 평안과 무병장수와 성공만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복처럼 쏟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더 혼란에 빠지고 더 갈등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정말로 성숙하고 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이 불편함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내 눈물 걷어가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오늘 이러하지만 누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늘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기로 결심하고 그저 내 삶의 마지막 자리일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에서만은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죽음 가운데로 의연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고백과 그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다니엘은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그 길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에게 그 길 가,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기로 결단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나를 선택하고자 하면 그 죽음의 결단을 받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연약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내 삶,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게 애들 키우다 죽어,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다 죽어.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처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너희가 죽게 된 자리에 있느냐, 정말로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윗방으로 올라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면,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그 고백의 결단 속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구원의 문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갈등과 또 문제들, 또 신분의 문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한 삶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어보니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고 오히려 더 심한 갈등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뇌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 눈물의 이유를 가지고 여전히 윗방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끝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선택하는 것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니엘과 같은 모험을 감행하면서 그 모험의 끝에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현숙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하고 함께 이 삶을 나눌 만한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듣는 소리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죽지 않은 길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죽지 않은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높이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해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곳은 그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삶의 신앙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험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모험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이고 또 나눔의 공동체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은 조금 더 모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맡기고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결국 죽음 가운데 던져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선택하는 모험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깊이 울고 계십니까? 죽는 것을 가지고도 생명을 만드시고 살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자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삶을 위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의 삶과 우리 앞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확신하며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험을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